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탄절이면 참 많이 읽어왔었던 그런 본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앞에 부분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성탄 사건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은 그 성탄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설명해주고 또 거기에서 찬양이 흘러나와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분명하게 이 세상에 선포되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성탄 사건, 예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이 사건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축약될 수 있는 기사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그냥 써도 무방할 만한 그런 기사입니다. 핵심은 그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들 쭉 읽어왔던 독자가 2장에서 이 이야기들을 만났을 때에는 조금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건 자체는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난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 아이가 태어난 이 사건이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 왔던 수많은 많은 생명들의 탄생과는 뭔가 다른 좀 특별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1장부터 이 읽어온 독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을 보면 2장에서 시작했다면 아기가 하나 태어났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1장이 이제 무려 80절까지 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절이 긴 장을 만나면 좀 이렇게 낙담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까? 왜 이렇게 길까? 40절씩 해서 두 장으로 나눴으면 두 장을 읽는 기쁨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한 장에 80절이나 되니 힘들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 이야기가 길게 누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사건이 그냥 단지 한 아기가 출생하는 뭐 이렇게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 의미가 깊게 담긴 이야기다 하는 것들이 1장에 이렇게 차곡차곡 누적이 되어 2장에서 예수 탄생 기사가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17절을 말씀해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거다라고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읽고 싶지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활동할 것이고 큰 자가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사역을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하냐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와서 그들이 멸망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임하시는 그날이 그 백성들에게 그냥 다만 진노의 날이고 형벌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요한의 부친 사가랴에게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그 마지막 날 직전에 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대로 사가랴의 그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은 늙어서 폐경하였지만 잉태를 하게 되고 그가 뱃속에서 세례 요한을 품고 6개월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로 날아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전합니다. 그 말씀이 31절에서 34절까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나라를 야곱의 집을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큰 예언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뭐 짧게 쓰면 쓸 수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아기는 사실 이러한 예언으로 약속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소망하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보낸 왕 다윗의 뒤를 잇는 왕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뛰고 우리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분, 이 놀라운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맨 처음에 그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었던 말 못하는 자가 되었던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그 입이 풀려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한 말씀들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67절부터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예언합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세례요한이 출생한 사건, 그리고 이 세례요한이 증언해야 되는 그 세례요한 다음에 오실 예수의 탄생까지를 내다보면서 사가랴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합니다. 세례요한을 앞서 보내시고 예수를 낳게 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 사건이다. 참된 구원자를 다윗의 집에 일으키셔서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신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선지자들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 예수 탄생의 분위기를 점층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1장에 누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그때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착착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때, 세례요한이 탄생하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놀라운 일이 가지는 의미를 깊게 예언했었던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황제, 원로원으로부터 존귀한 자라는 칭호,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아서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이제 음을 번역한 것인데 그 사람이 명령을 내리죠.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각기 호적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로마 제국 변방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과 그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채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8절 이하의 말씀에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8절 이하,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지역의 그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있었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때 깨어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많은 설명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기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일을 멈추고 쉬고 있었던 때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셨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이런 설명도 있었고, 목자들이 그 시대 속에서는 굉장히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모든 설명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낮은 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그 당시에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하층민이라고 여겼던 그 목자들이 자기의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보내신 천사가 찾아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시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보면 참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어떤 위대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그 지겨운 일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회사 갔다 오고,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한데 쉬어야 되는데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이라고 막 내쫓아서 분리수거 봉지 들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있었던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나를 비추고 천사가 내 옆에 와서 서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시는 거죠. 목자가 양을 치다가 그 천사를 만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어떤 아저씨가 잠옷바람으로 분리수거를 하다가 천사를 만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조건, 정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십니까? 왜 하필 이때 오셨을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안 오시고 왜 하필 이때 오셨을까? 이런 당혹감이 들과 동시에 또한 갑작스럽게 천상의 존재가 나를 찾아왔다는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이 기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명백하게 그 대조점을 찾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이 기사 속에는 대제국 로마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대비되고 있는 본문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2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시던 그때를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오랫동안 내전에 신음하던 어떤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평화의 왕으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를 기념하여 세운 비문에는 그의 출생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대다수의 로마인들은 이 아구스토 황제를 구세주라고 여겼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다스리던 때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왕, 영원한 왕,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하신 왕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십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고 참된 구세주이시며 메시아 그리고 주님이신 분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계시다라고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후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사건은 하나님은 영광,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의 사건이다, 샬롬의 사건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아우구스투스라 같은 걸출한 황제가 나타나서 그 걸출한 황제가 로마 제국의 힘과 권세로 억압해서 유지되는 그런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팍스 로마나 뭐 팍스 브리타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세속적인 권력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공통점이 있죠. 힘으로 찍어 눌러 유지하는 평화라는 측면이 있고 또 그 힘으로 찍어 눌러 유지되는 평화 속에서 희생당하는 눌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평화입니다. 누리는 자들에게는 가진 자들에게는 평화이고 번영이겠습니다마는 눌린 자들에게는 단지 압제일 뿐. 그러나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평화의 사절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눌린 자들에게 가장 억압받은 백성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찬송하죠. 1장 7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의 탄생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 백성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긍휼의 사건. 사망과 죽음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 있었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사건. 그래서 평강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이 세상이 유지하는 평화,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와 얼마나 다릅니까?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압제당하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의 변방의 족속들에게 그 변방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와 하나님 나라가 약속하고 있는 평화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연약한 자, 억울한 자, 낮은 자,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밤에 이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사건이 펼쳐지는 현장, 그 현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일을 기대할 때랑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응당 기대하는 모습, 위대한 일을 상상했을 때 기대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 비루하기까지 한 그런 장소에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이런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진정한 왕, 다윗의 왕위를 받아 영원토록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실 유일한 왕이 태어나신 그 사건이 그 왕이 묵을 데가 없이 짐승의 먹이통에 그 몸을 누이는 모습으로 아무도 그분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평범하다 못해 비루한 처지에 들어오시는 모습으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 바깥에 있었던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셔서 그들이 예수께서 다시 탄생하신 모습을 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의 일이 펼쳐진다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가 해서 어떤 세상적인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가치를 별로 부여하지 않는 일상의 자잘한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남도 중요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처지와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선망하는 어떤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엑스트라가 되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그런 뭐랄까요? 스텝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가이사 아구스도는 쓰시고 오히려 가이사 아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분이 낮았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너무나 작은 동네 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 한 동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탄절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있는 그 자리, 아무것도 아닌 내가 서 있는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셔서 그 일상을 의미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성탄절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이 상업화되는 현실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탈에 맞이 않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갖는 예수의 오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는 이 사건이 변질됐죠. 그냥 소비의 날로, 쾌락의 날로 변질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것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는 그 놀라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 세례요한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라고 기대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 자기 자리에서 권력 싸움에 골몰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때는 무관심했고 그때는 권력 싸움을 하느라 골몰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탄절을 자기 좋을 대로 쓰고 자기의 쾌락과 소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방향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그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은 세상을 대로 그대로 있고 그 무관심 속에 예수께서 오셔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속에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주를 품었던 그 자기가 평생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무생물이지만 구유, 평생 짐승의 먹이만 담고 있었고 짐승의 혀를 핥아지는 짐승의 혀로 핥아지는 역할만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구유가 예수님을 품는 것이고 평생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목자들이 가서 그 위대한 일들을 목격하고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품어서 그 예수를 보아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만족하는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길 바란다. 나는 2000년 전 그때에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임했던 하나님이고 그 속에서 일했던 하나님이고 그때와 똑같이 동일하게 오늘도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과 동행함으로 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라. 너희의 인생이 소중한 것은 너희가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소중한 것이다. 고귀한 것이다. 영광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가질 수 있는 참된 영광입니다. 이 고백과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품은 자다. 나는 예수를 본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다. 라는 고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오늘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존재들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놀라운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긍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이 성탄절 절기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깊은 고백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